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라고 적혀있죠. 창세기 밑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바로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천지창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의 한 3분의 2 정도 조금 기록하고 더 이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어져서 성경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보다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 시작할 때부터 천지 창조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일 어떤 납치범이 여러분들을 납치해서 가둬놓고 집에다가 사람 생긴 거 보니까 돈이 별로 있어 보일 것 같지는 않으니 1,000만 원만 가져오면 보여주겠노라고 한다면 그 납치범에게 감사하겠어요? 불쾌하겠어요? 우리 집 형편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보여오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렇지만 내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냐 돌려라 1,000만 원 같으면 내 안 나가겠다 이러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같으면 안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1,000만 원 어떻게 불편하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소말리아 해적 덕분입니다. 한국 사람들 몸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 이유가 어떠하든 사람의 값을 매긴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모독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에게 값을 매긴다는 이 자체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정말 엄청난 죄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귀하다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람이 귀한 줄 모르니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움이 당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쉽게 목숨을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서는 설명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는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끝납니다.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저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조금 언급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와 그 인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만물이 아닙니다. 인간 창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지 만물보다가 더 소중한 것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하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 핵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이 사람의 창조를 위한 준비물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참 존귀합니다. 이 형상이란 말의 본래 뜻은 그림자. 이 히브리 말의 형상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번역하면서 아이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아이콘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잘 아시죠? 아이콘이 뭐예요? 컴퓨터 화면에 이게 단추같이 소복이 붙어있는 거, 이게 아이콘이죠. 요걸 톡톡 건드리면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이콘을 톡톡 건드리면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을 톡톡 건드려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야 한번 건드려보세요. 옆구리를 구구 한번 찔러보세요. 옆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상한 사람의 성질이 나오면요, 그게 많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건드려보세요. 톡톡 건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걸 좀 성경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만드신 겁니다.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좀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난 자녀만 자녀입니까? 못난 자식도 자녀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들 잘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잘난 자식도 감사하지만 가슴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은 못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고 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셨으니 사람과 동물은요,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절대로 동물의 일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라고 가르쳐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도 회사에서 직책이 다르면 다른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대령이 별을 달면 50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계급은 대령 다음에 별인데요, 실제로 이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면서 동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위치를 버리고 동물과 비슷한 위치에 가서 놉니다. 이건 엄청난 타락입니다. 같이 놀기만 했느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른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항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었다는 말입니다. 동물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인간들이 점점 떨어져서 이 동물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홍수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이 다시는 인간들과 함께 아니하리라. 왜요? 인간이 무엇이 됐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육체 잘하셨습니다. 육체가 그냥 가만 뒀으면 괜찮은데 이걸 성경을 개정하면서요, 그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거는 비슷한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뒀는데 이 인간들이 내려가서 말이요, 육체가 돼가지고 짐승하고 같이 놀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견디셔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같은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라서 좀 짧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은 짐승과 많이 달라요. 그 중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는 즉시 아니면 잠깐 후에 스스로 일어나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특히 야생일수록 그렇습니다. 노루는 서서 새끼를 낳습니다. 땅에 톡 떨어진 새끼가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제일 먹을 거 찾아 다닙니다. 사람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제 발로 돌아다니며 자기 먹을 거 찾나요? 며칠 걸리죠? 집집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은 1년 그러고요, 어떤 집은 7년, 8년 그러는데요, 제가 들은 최장의 답변은 35년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 그 옆에 호스텍이라고 보안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사, 박사 공부하는 학생이 그랬어요. 35년입니다. 짐승에 비하면 이게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미숙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개가 물어가서 키우면 개가 되고요, 늑대가 물어갔으면 늑대가 됩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으로 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옛날 생각해보면 천하게 태어난 상놈 자식은 공부 안 가르쳐 대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멋대로 크게 해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아이는요, 그냥 내버려 둬서 안 됩니다. 교육을 시키고 왕으로 만들어갑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난다는 사실은, 아니 사람은 사람끼리는 다 똑같습니다만 짐승과 사람이 왜 다르냐 하면, 사람을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두신 이유는 태어난 이후에 힘써 교육시키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답게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달라요. 본문에 다른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뿌리가 되리라.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요, 채소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은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이고 주라. 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자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걸 신하나 우스개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일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찾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모든 지성들은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죠. 아버지는 뭘 자셔요? 밥 그러면 상놈입니까? 진지죠. 맞습니다. 아버님은 뭘 드세요? 아버지 진지, 이건 좀, 집안인데 보통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 정도죠? 아버님이 진지입니다. 임금님은요? 수라. 근데, 밥이나 식사나 진지나 수라는 따져본다면 거의 뭐, 같은 수준인데 조금 다르죠. 같은 밥인데도요,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용어가 좀 다릅니다. 하물며, 밥이 아닌 풀을 먹는다는 건 이거 얼마나. 채소와 열매를 먹게 만들어 놓은 인간과 풀을 먹게 만들어 놓은 짐승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두셨어요. 또 한 가지요. 사람은 참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적게 먹는 사람이 더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짐승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소가 많이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까요? 덩치를 감안하셔야죠.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죠. 그런데 소가 먹는 그 풀에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도 따져야죠. 영양가 없는 풀을 그 큰 덩치가 먹으려니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하다는 걸 의미할 때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뭐 이런 말 있죠. 가난한 때 왜 찢어집니까? 옷이 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먹을 수 없는 풀을 넣어서 섞어서 그 죽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풀려 소화 안 됩니다. 먹으면 그게 딱딱한 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사람이 풀을 먹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은 그 풀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짐승 중에 참 불쌍한 짐승이 팬더입니다. 팬더의 주식이 뭐예요? 대나무 잎이에요. 대나무 잎에 그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팬더는요,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항상 대나무 잎을 씹어요. 영양 없는 걸 먹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골 출신들은 잘 압니다. 소를 키울 때요, 소죽에다가 오리를 조금 섞어 넣거나 콩을 조금 섞어주면요, 소가 생각도 못했던 영양덩어리가 들어오면 소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부쩍부쩍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른 먹을거리를 줬다는 것은 짐승과 완전히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덩치도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왜 그렇게 고급식품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 짐승들에게 없는 분의 활동이 있습니다. 머리를 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영양을 많이 소모시키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많이 먹는 차가 좋은 차입니까? 기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입니까? 아, 여기 아주 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통 연비가 높다는 게 이제 기름을 적게 먹는다는 뜻인데, 같은 종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 적게 먹는 차는 오토바이나 티코다, 그죠? 그랜저나, 저 대형차요, 기름 엄청 먹습니다. 웬만하면 큰 차 타지 마셔요. 기름 난난해서 기름 그렇게 들이마시는 차 어떻게 타겠어요? 기름 많이 먹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밥 많이 잡수지 마세요. 왜 그 차들이 기름을 많이 먹습니까? 고급 장치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들이박아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장치를 잘 해놔서 이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는 겁니다. 사람이 왜 짐승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냐고요? 차에 비기면 야, 고급 차입니다. 풀만 먹고 살도록 된 짐승들요, 저거 전부 오토바이나 태코입니다. 비교할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있으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는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의 뜻이 뭐냐,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비유컨대요, 토기장이가 가마에 토기를 많이 구웠습니다.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보니까 이야 좋다, 또 끄집어내면서요 이야 좋다. 실력없는 선수 같으면요 끄집어내다가 뭐야 그래가 깨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요 이야 정말 좋다 감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심이 좋았더란 말이 토기장이가 말하는 이야 정말 좋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토기장이가 심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요행이나 우연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특별히 잘 나왔더라 이런 뜻에서 심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이 좋았더라, 우연이나 요행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 나왔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하게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을 보고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들어있어요. 하늘에 떠있는 저 해, 달, 별을 보고 뭐라고 하셔요?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거 보고 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달 별들을 하늘에 만들어 두셨는데 그걸 보고 절하지 말라.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촛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 어떤 아버지가 아침에 판자를 사와서 톱으로 썰고 망치질을 해서 오전 내내 뚝딱거려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강아지를 거기다가 하나 한 마리 넣었습니다. 이 집 아이가 옆집에 가서 뭐라고 자랑을 할까요? 옆집에 가서 뭐라고 자랑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솜씨 좋게 집 만들었다 이러겠어요? 하세요. 우리도 개 키운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 있다 이런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마지막에 등장할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 한 사람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보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보여요? 설마 하나님이 보일까요? 말만 하나님, 그거 속으로는 넌 내 밥이야.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선조 아담이 완전 다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나요?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없습니다. 왜요? 깨져버렸어요.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풀 먹으라 했던 부모 자식들이 인간이 먹을 걸 뺏어 먹고 덤비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형체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갖다 버리셨어요? 깨졌으니 갖다 버렸으면 우리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요, 다시 창조하십니다. 더 완벽한 모습.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이전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걸 제2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1의 창조는요? 천지 만물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제1의 창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것을 제2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제2의 창조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1 창조는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제2의 창조는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창조하신 겁니다. 이러니 깨어진 형상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시 원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 하시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형제를 쳐다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싶어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내 이웃, 내 식구,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안 보이더라. 막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찾아도 안 찾아집니다. 안 찾아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젠 우리가 거기서 뭘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그 형제라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나,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때 형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밭처럼 보입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을 싶어도요, 한마디 붙이세요. 니 같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럼 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도를 미워할 수 있으며, 저 인간이 나 없는 데서 그런 욕을 봤단 말이지. 본들 어쩝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럼 난 못 미워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잘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딱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교회 안에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여러분, 이웃, 형제, 식구 볼 때마다 이 형제를,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본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깨어져서 내가 이 값을 지불했어라도 원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존귀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존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이나 짐승처럼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해서 요약해놓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답이 잘 없더라고요.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고요.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거워해야죠? 이걸 외우시는 분 중에 이해를 잘못한 분이 계셔요. 누가 즐거워해야죠? 우리가. 잘 보세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번역할 때 좀 잘해가지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연애하는 아이들 한번 보셔요. 만나서 반갑다고 하나도 영양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그냥 짜자짜자짜 그렇게 되잖아요. 돌아서서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무섭게 또 전화통 겁니다. 그 무슨 영양가 그리 많은 얘기합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도록 만드셨다. 그게 신앙고백서 1분의 1번 문제의 답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심지어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요. 라고 말합니다. 애인이라고 해도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고 싶어요? 벗이, 하나님의 친구가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 좋아요? 친구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애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아지냔 말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행복할까요? 힘들어 죽을까요? 자꾸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하나님의 종은 힘들어 죽을까요? 행복해서 죽을까요? 진짜요? 그거 이해하시는 건 참 행복합니다. 이 중에도요, 자녀들에게 정말 종도 종도 흐른 종이 없을 정도로 종노릇 하시는 부모님들 들어 계시죠? 이거 죽겠죠? 그놈의 자식? 자기 돈 써가며 뼈가 부서지도록 자식들한테 종노릇 하면서도요,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종은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종이 없어요. 종이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되었어도요, 때가 되면 다 풀어줘야 합니다. 종 아니에요. 나갈 때 6년치 고생했는 임금 다 주고 먹고 살 거 다 챙겨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이요? 주인님 저 안 나갈래요? 주인님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랍니다. 그러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 종 약간 이상한 종 아니에요? 먹을 거 다 챙겨서 나가라고 하는데 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밑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만 영원히 종으로 두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빠지도록 중풍살동 이래라 그런 종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 하고 싶으세요? 종노릇 하고 싶으세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으세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둘 다 행복합니다. 이건 뭔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 갑시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왕노릇하는 게 행복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게 행복합니까? 이거 정말 대답 안 하실 거죠?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과 서로 왕노릇하는 부부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만 어느 쪽이 나을까? 오늘부터 왕노릇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주고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만 그렇나요? 나 옆에 있는 평소에 내 밥밖에 안 되는 저 이웃 친구 성도,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